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한 민족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하는 대로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히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방 곳을 갈 때마다 그 가장 먼저 간 곳은 사실은 회당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잃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게도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먼저 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다는 거죠. 자, 선택받았다. 선민사상. 선민사상. 지금 이것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단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주의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할 정도로 자기들끼리끼리 얼마나 잘 챙긴지 모릅니다. 그들이 항상 나누는 필라소피, 철학은 윈윈입니다.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족끼리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유대인은 상권을 지는 거죠. 돈을 많이 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동족들을 너무 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간의 전쟁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비록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지금 많아봐야 650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650만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주변 3억 정도 되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8대 보복률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보시면 8가지 받은 대로 그대로 주라는 거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대옥은 대옥, 상함은 상함, 때림은 때림, 8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만큼 똑같이 준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법에 관계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한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 뭡니까?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가르침을 없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라. 누가 억지로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주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달라 그러면 주변하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를 안 믿기 때문에 구약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고 평화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자살 테러 폭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시리아 외 전장 미사일 공격으로 언제나 죽고 불안가도 떠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것은 지금 전 세계에 가장 IT 사람이 집약된 곳이 어딘가? 이스라엘의 수도 테라비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테라비브가요, 세계 동성애 축제의 대표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도시가 됐습니다. 전 세계 동성애 축제를 가장 크게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테라비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바뀐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게 아닌 거죠. 율법에 따라 가지도 않겠다는 거죠. 내가 돈을 벌수 있다면, 내가 명예를 벌수 있다면, 그다음 내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는 거 상관없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인데,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꿀 수 있다는 바울과 비교하면, 야, 너무 비교가 되죠.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방 사람, 자기 나라 아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지도 않죠, 그죠?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민사상이 지금도 유대인들의 기도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 보십시오. 이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선민사상이 꽉 차있죠. 그러니까 비판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해서 내가 구원에서 끊쳐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선택받은 백성이 이방인들은 믿고 팍팍 들어오는데, 그죠? 자기 동족은 안 들어오니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슬픔과 고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동족들이 그렇게 안 되고 있지만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4절에 오신 말씀 보시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이라는 거죠. 양자는 어답션입니다. 그죠? 내 친자식이 아니고 없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는 거죠. 자,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양자로 들어가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선택합니까? 입양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저 사람 따라갈래? 그게 아니고 입양하는 사람이 선택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이지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선택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것 자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신명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들 내 자녀 장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가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된 것이 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복이라고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양자가 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끊임없이 많은 은혜, 영원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혜택을 받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받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연기가 자욱하면서 터가 진동하는 것, 이런 것이 영광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까지 돌아본다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왜구는 한번 망했다가 독립한 나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년에 망했다가 1948년대 독립했습니다. 그죠? 거의 1900년 만에 독립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복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첫 번째 주어진 것은 시초의 언약이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것은 보존의 언약입니다. 보존. 모세에게 주신 것은 율법의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시는 앞으로 영원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자,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이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율법의 복입니다. 세상 어떤 민족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나라는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확실한 거죠. 구원의 조건은 하나는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할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예배드리는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사제도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다 오늘 치면 예배죠. 그런 예배를 드리는 특권 가졌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언약이 커버넌트,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여기서 말한 약속은 그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각 개인, 각 족속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신 복이 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민족에게 주신 것도 있고 각 개인에게 주신 복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을 받아서 계시받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일곱 번째는 조상의 복이라는 거죠. 구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죠. 그죠? 조상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조상으로 가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다윗, 모세, 아브라함,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가진 조상의 복, 믿음의 조상.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은 이제 너의 씨앗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세세무궁토로 존경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된 것이 이게 얼마나 선택받은 복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가 그 복들을 발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복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신명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데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폐해진 것인가? 앞으로 유대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언약이든 약속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이 그때가 아닐 뿐이죠. 아닐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겁니다. 계속 믿었으면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텐데 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 나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쓰고 있는 거죠. 분명히 서두에서 바울은 내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또 계시록의 말씀 보시면 바울은 선택받은 민족이 그렇게 결코 계속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바울이 슬펐죠. 그러니까 그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소망 가지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물어봐도 때로는 대답을 잘 안 주시죠. 그런데 그렇죠?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앞에 있는 구원도 참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 요세밋 내셔널파크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가면 유명한 나무가 있죠. 뭔 나무입니까? 레드우드입니다. 레드우드죠. 엄청나게 큽니다.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이것도 엄청나게 커요. 그 유명한 나무 가면 구멍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렇죠? 레드우드. 바람이 불고 폭포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꽃게 세울 수 있는가?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요. 빽빽합니다. 빽빽해. 근데 때로는 가보면 그 나무들이 뿌리 뽑혀서 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큰 나무가요. 그 보면 뽑힌 나무를 보면요 놀랍게도 그 레드우드의 나무의 뿌리가 엄청납니다. 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세파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은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가 똑바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뿌리가요 서로 엉켜 있어요. 옆에 나무가.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크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도 그런 것이죠.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그냥 오냐오냐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파 속에서 당당하게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역풍,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아 고난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면 시험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도 알 수 없지만 이 구원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알 수 없는 구원에 대한 섭리를 갖다가 6절 말씀 보니까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부처적으로 믿었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당시에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자기 동족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있었는 거죠. 그죠? 가장 먼저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있죠. 그죠? 가룟 유다는 뺍니다만은.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메시아로 믿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안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왜 안 믿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왜 생깁니까? 지금 바울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자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약속의 자녀가 있고 하나는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고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을 잘 못 낳아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결국은 아들을 낳았죠. 그러나 첫 번째 낳은 아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지가 없죠. 없습니다. 이미 사라는 얘기를 못 났습니다. 근데 그런 약속을 줬다는 겁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 자식을 갖겠다고 애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갔는데 안 주시는 겁니다. 10년이 됐어요. 10년 지나도 아직 약속이 하나님께 안 지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합니다. 야, 이 더 이상 늦기 전에, 그래서 내 남편은 능력이 있을 때 이 낳자. 그렇게 해서 사라가 자기 종을 하가를 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죠. 그죠?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그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너와 사라의 씨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습니까? 아이, 그러면 우리는 다 애기 못 낳는데 그러지 말고 있는 이스마엘이라 잘 지내게 해없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쁜 것이 아니고 더 고민이 많아졌어요. 걔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생기는 거죠. 그죠? 싸움이 생기는 거죠. 편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13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리만 시켜줍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죠.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도 이제 자녀를 낳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미 사라는 애널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없는 겁니다. 이제 아기를 낳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셔야 다시 약속을 씨앗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러시는가? 그 전까지 했다면 자기들의 능력으로 애를 낳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아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자식을 주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구나 하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거죠.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면 기왕 주실 거면 좀 빨리 주시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할 이유가 어딨습니까? 오늘날의 중동 전쟁의 원인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좀 더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 간에 싸움이 생긴 거죠. 99세에 사라도 아브라함도 얘기를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약속의 씨를 준다고 했을 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죠. 그렇죠? 무슨. 우리는 다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 내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웃었다는 거죠. 그런데 1년 뒤에 사라가 드디어 아기를 낳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기 이름을 이삭이라 졌는데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웃음. 그죠? 아, 그때 웃음을 기억하고 아, 웃기네 라는 그 말입니다. 이삭의 이름이 그게 웃기네. 이 나이에 내가 아이 낳았어. 그게 이삭입니다. 약속의 씨앗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받은 씨앗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삭의 얘기를 하실 때 또 한 명이면 그럼 계속해서 약속의 씨앗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얘기했을 때 애가 두 명이었습니다. 간발의 차이지만 쌍둥이로 에서가 먼저 나왔고 뒤에 나온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셨대요. 그것이 기록된 바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 나온다는 겁니다. 구약이 어디 나오는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또 택한 것이 있다는 거죠. 장자를 택한 것이 아니고 차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두 신학자가 토론을 합니다. 한 신학자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에서를 미워할 수 있는가? 질문합니다. 그때 또 한 신학자 얘기합니다. 너는 그것 때문에 질문이 있냐? 나는 그 다음 구절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둘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유대인은 장자권이 첫 번째죠. 그렇죠? 장자. 그럼 당연히 에서가 했다는 거죠. 에서가 훨씬 더 남성적이고 부모가 기뻐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거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냐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대요. 그럼 야곱은 뭐 잘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요. 야곱은 부모를 속이죠. 거짓말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약삭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현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상으로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 야곱이 오늘날 잔머리 굴려고 자기가 하는 그것이 야곱을 본다는 거죠. 어떻게 야곱이 사랑받고 에서는 미워할 수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록됐대요. 말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다가 가문이 좋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학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보다가 훨씬 더 집안도 빵빵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인격적으로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택받은 거 보십시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각 사람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차이뿐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 예수 믿고 금방 받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래 기다려서 나중에 받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죽기 전에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저 사람 믿었어? 저 사람 안 믿었어? 참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선택, 섭리. 아,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입니까? 그렇죠? 그 작은 민족, 별볼 없는 민족인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 만드신 시기에서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그 가문이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받은 데라의 집 자손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조상을 삼으십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아직도 있으면 구세주 믿지 않습니까? 이것도 질문입니다. 그렇죠? 와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밖에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지나가 봐. 우리가 혈통적으로 본다면 결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 같은데도 복음이 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방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죠. 지금 우리가 믿은 것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언젠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마지막 때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11장,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이 다 믿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선택받은 민족이 반드시 돌아온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고 사도 요한도 깨달은 것이죠. 바울 시대로부터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즈라고 얘기합니다. 2%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핍박당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하고 가택연금 심지어 못 나와요. 어떤 사람은 폭탄테러 당하기도 합니다. 자기 동족이에요. 더 이상 예수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들어가서 복음 전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전자 YM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미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현실은 암담합니다. 그렇죠? 그럼 언젠간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복음,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동족들을 향한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을 마음에 품고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단동이라든가 홍천 이런 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탈북자들 사역하고 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조선족들한테 더 나아가서 지금은 한족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족들. 여러분 한족들이 훨씬 더 복음을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죠.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곳은 교회가 부흥하는 곳은 중국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1910년도 평양 대부흥 그 이후로 부흥이 임했던 성림 역사가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게는 1억만 명에서 많게는 1억 3천 명까지 중국에 믿는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그런데 우리 동쪽인 북한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하노이 미국과 북한 회담이 깨졌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무슨 회담 공동 뭐 하는 것도 철수해버리고 다시 핵으로 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핵으로 한다는 거죠. 핵으로. 자기들이 권위를 찾는 것이지만 자기 백성들이 굶어 죽고 하는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동족들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분명히 우리가 잘한 대로 정확히 숫자는 모르지만 많게는 20만 명 정도가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늘 그들 때문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그렇죠? 나라가 반반으로 나눠지고 이념전쟁의 싸움이 남한 쪽에서 시작되고 뭘 퍼줘야 되고 바뀌는 건 여전히 없고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여전히 염원합니다. 그들이 돌아올지 자유가 언제 임할지 염원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그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도전받는 것이죠.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언젠가 통일이 되는 것을 믿고 통일이 되면 북쪽에 가서 사역할 일꾼이 많이 필요하죠. 그때를 대비해서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 코리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갈 수 있을지 통일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할지 그것도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가고 우리는 이곳에서 나의 관계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부담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그들이 통일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건지자들 영혼이 있다는 거죠. 이 예정론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에서는 택함받지 못했고 야곱은 택함받았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Predestination.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정됐다면 저 사람은 아무리 지금 나쁜 짓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미 예정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럼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라 합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니, 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점점 늦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는 땅까지 가서 제사 삼으래요. 복음을 접하라고 했다는 거죠. 이미 다 예정되었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될 사람은 되고 안 되면 안 되는데 저희가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딨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선민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지금 우리 모습 속에서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들이 돌아올지 누가 아냐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돼.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월권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으면 저들을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걸 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안 믿는 분들 가운데 어쨌거나 선택받을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동족 북한을 향해서 남을 향해서도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들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뻔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주님 오실래 점점 가까운 이때에 여기 미국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이 있는데 쓰임받는 마지막 때에 중보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